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그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내용들이 그저 우리가 알기 쉬운 어떤 평이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몇 번씩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라 보라 그렇게들 하지만은 사실 볼 엄두가 안 나가지고 보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서점과 책을 사면은 일단 두꺼운 책은 잘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두께의 책을 고르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책을 사면 어지간해가지고 두꺼운 책을 안 삽니다. 왜냐면은 그 600페이지, 700페이지 뭐 그런 책을 보려면 일단 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덜컥 들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막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을 안 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꺼우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책값이 올라가거든요. 두꺼운 책은 보통 뭐 2만원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은 2만원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짜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책이라면 잘 안 사지거든요. 근데 성경 몇 페이지라면은 구약이 1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신약이 400페이지가 넘어요. 다 합치면은 한 1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뭐 그것도 글씨나 큽니까? 잘잘한 글씨로 해가지고 빡빡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일반 책으로 편집한다면은 이 페이지 수가 이해하면 배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가장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죠. 뭐 하기사 우리나라만 해도 신자가 1000만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한 200만을 잘라 내버리고 800만이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권씩만 쳐도 8만 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성경이 또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개 한 사람이 한 두세 권씩 사고 있는 것도 보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이 성경이라는 그런 답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이 팔린 책이 과연 얼마나 읽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또 가장 많이 읽지 않은 책이 성경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깨놓고 얘기하지만 신자들이 성경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은속계 안에서도 몇분 빼놓고는 거의 성경을 보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살아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 바쁘게 사는데 성경 볼 시간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바쁘게 일하다가 집에 오면 TV 좀 보고 자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성경을 봐요? 그래, 그걸 보니까 아마 우리에게 교인들은 몇번 빼놓고는, 할일 없는 분몇번 빼놓고는 이 성경 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성경 본다 해봐야 예배 때 겨우 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 안 본다고 타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성경을 좀 쉽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돈 번다고 힘들고 머리도 복잡하고 하는데 책을 좀 봐도 머리가 편안해지는 그런 내용이 돼야 그 책을 보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은 머리가 핑 돌아버린다 그 말이죠. 며칠 읽고 나면은 머리가 쑤시고 오면 뒤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자들이 성경을 볼 시간이 없고 또 보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목사를 의존해 버립니다. 목사가 말하는 그것만 듣다 보니까는 목사가 말하지 않은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가까워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목사가 말하는 그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 그게 맞겠지. 이렇게 어렴풋이 맞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만 항상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목사가 말하는 것이니까 맞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성경에 대한 판단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할 땐 그래 그런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다른 말 듣게 되면 아 이게 맞을 것 같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떤 성경을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판단은 여러분 몫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존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목사 말이니까 맞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성령을 통해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존한 버릇이 안돼 있어요. 자꾸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한다는 이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들었을 때에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상당히 안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의존하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에게서 뭔가 안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하면은 여러분 이거 알아듣겠지. 이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판단하도록 하시겠지. 저는 그걸 믿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이 어려운 모든 성경을 여러분 보고 연구해가지고 해석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해석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제가 알기는 성경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라 그 말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을 때뭐 그냥 뭐 신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맞는 말이겠지 건성으로 듣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가지시라 그런 얘기예요. 설사 집에가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 그런 힘씀이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말씀에 대한 분별은 할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왜냐?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물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목사에게 묻는 것이 얼마든지 필요하지만은 다른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의 물음, 목사님 십일조를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은 아무런 쓸데없는 물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물으려면은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러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 판단하고 지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나 여겨질 때에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싫은 것 중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묻는 걸 제가 참 싫어합니다. 저한테 묻는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런 물음들에게서 제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지시를 받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목사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게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물으려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 성경에는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옳은 것인데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은 아예 자발적인 헌금을 포기해버린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헌금을 예로들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번 돈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목사가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께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물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헌금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뭘 하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과 의논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께 물으시고 성령과 함께 의논하시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난감해하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내 속에 성령 계신다. 그래 맞다. 그건 알고 있는데 성령과 의논하라. 어떻게 의논할 것이냐. 상당히 좀 난감한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뭐 내 속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주고받고 의논할 것인가. 상당히 더 힘든 문제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말이죠. 평소 우리가 주님께 묻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묻는 삶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퍽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리하면서도 평소 살아가는 것이 나 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나 홀로 살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 묻는다 어떤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목사한테 묻지 마시고 목사에게 지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께 묻는 그 삶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목사가요 교회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지시하는 성령 음성을 안 들어버립니다. 목사 말을 듣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돼요. 그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지시를 받는 교회는 목사의 교회로 전락될 가능성이 참 농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딱 이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모습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자기들을 주목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말이요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분명히 목격한 것은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한 것을 봤단 말이죠. 그걸 봤는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아무런 능력이 아니다. 예수로 말하면 믿음이 이 사람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낫게 했다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난감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들이 평소부터 어떤 예수로 말하면 믿음 자체에 대해서 그들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모든 중심을 주체자를 하나님께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이 기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왜 일을 하는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인 분이에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건 역시도 안 보이는 것이죠. 내 속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볼 때에 뭐 찬송 부를 때 막 뜨거워지고 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어. 아 믿음이 활동하는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일을 하겠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은 조용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조차도 모를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보이는 건 사람이다.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안진병이 일으킨 그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보다도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베드로는 자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나에게서는 내 경건과 내 능력 가지고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건 나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할 때에는 아 이게 바로 내 어떤 믿음이고 나의 능력이다 나의 경건이다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주목돼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은 사람을 보느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살아있다면 베드로처럼 뭘 한다 할지라도 날 보지 마라. 사랑을 한 날 보지 말고 사랑을 하게 하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능력을 봐라. 어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진병이를 낫게 한 것은 절대로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다시 또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진병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회개하라. 갑자기 회개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이 유대인을 향해서 뭘 말하느냐 회개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베드로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이 안진병이 일으킨 이 사건을 있게 한 것은 너희한테 이걸 통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베드로가 그 기적사건 속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 그 베드로가 지금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그냥 겉으로 본다면 그냥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것 말고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나한테 회개하라고 좀 하는 친구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이 사건은 그냥 신기한 걸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적의 참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뭘 가지고 기적의 사건을 회개와 연결시키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이겠죠.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진병이다.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를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병이를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 그리고 믿음이 너희들 앞에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걸 너희가 봤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안진병이가 낫게 된 것을 그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안진병이 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진병이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보는 앞에서 그들이 아는 사람 안진병이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말한 골자가 뭐냐면은 봐라. 이 안진병이가 바로 너희다 그 말이죠. 안진병이가 너희다. 그러니까 앉은뱅이 상태가 바로 유대인이 너희들이 처한 상태와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앉은뱅이 상태가 뭡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죠.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처한 상태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태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진짜 무능한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앉은뱅이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라면은 결국 인간 힘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만 믿음이 그 이름이 성하게 했고 낫겠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께 뭘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너희들을 낫게 하고 성하게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세상으로 존경받을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뭐냐면은 자기들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내 스스로 일어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앉은뱅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앉은뱅이 처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낫게 한 것, 이걸 무시하는 그게 바로 너희의 엄청난 죄악이다.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누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만누를 회복하실 때 이런 말이 있죠. 이 만누를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이 세상을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시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그 기적의 사건이 유대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낫게 되고 회복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일하신다 그걸 지금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고 온전히 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영원전부터 일하셨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만물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정작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될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회복조차 필요 없는 우리 완벽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일하신 분이고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기적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 그걸 가르치는 계시로 보여질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신자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볼 때에는 야 저 사람 좋겠다는 이런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출산식을 부모로 오면서 저 부모는 좋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둔 신자의 생각이라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냥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아니하는 것 이것으로는 신자다 신자 아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분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다르다 그걸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도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특이한 사람이 신자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신자 특이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특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를 보통 사람 얘기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말로만 보통 사람이 뭐합니까? 사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 특이하다 이렇게 말로 되어진 거 아니고 진짜 살아가는 게 사실 특이한 그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 누가 전하느냐? 그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예수의 증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말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 항상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집착하면서 돈 있으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낙심하고 돈 벌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 상관없이 살아가버리면 이렇게 될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삶에서 어떤 예수를 보겠냐 그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 예수가 상관없이 산다는 이런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시키기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 물이 일하시는가 이걸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내 개인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위에서 날 깨끗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데 살아가라고 여러분 깨끗게 해가지고 이 땅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께 다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를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고 모세를 대신 세웠습니까? 그건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몽땅 죽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못하고 모세를 대신 세웠다 그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찾아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영광이 계신다 그 말이죠. 세상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낮은 몸이라 막 어제는 말한 대로 그러니 영광의 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앞에서 살 수 없는 게 바로 흙으로 돌아갈 육신 우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면은 영광의 몸이 오시면은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신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선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우리가 바로 선지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어떤 통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선포하는 데 세워졌다 이런 뜻에서 바로 너희가 선지자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워진 신자가 보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바로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모세 같은 선지를 앞장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모세와 더 못난 우리들을 게으르지 않으시고 부르셔가지고 선지자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겠다.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다. 이걸 좀 대시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하러 맡긴 선지자가 바로 신자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위에서 회복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회개할 것 분명하죠. 안진병이 같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신 그 하나님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사는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으로 깨끗게 되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는가 그 이유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을 이 땅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걸 증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걸 잊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의 본분을 잊어버린 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가 살아가는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신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네가 신자냐 네 같은 게 신자냐 이런 말을 듣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살처럼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대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적어도 네까지 게 신자냐 이런 말은 듣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신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경우신지 간에 신앙인으로 굳게 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익을 남기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 항상 이것을 여러분 심령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무리 일하시는가 그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보다 더 못나고 참 쓸데없는 저희들을 부르셔가지고 깨끗게 하시고 신자로 세우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바로 안진뱅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하게 되었고 낫게 되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선지자로서 만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우리를 세우신 걸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모습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똑같이 이 세상 것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상 것을 벗어나면서 오직 하늘의 것을 취하는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선지자다운 그런 책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